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의 평양 방문을 초청했다고 한국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평양 남북정상회담 기간에 김 위원장에게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관심이 많다며 교황을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교황이 평양을 방문하시면 열렬히 환영하겠다며 적극적인 환대 의사를 밝혔다고 청와대는 말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은 이 같은 사실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설명해주면서 발표하는 게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오는 13일부터 21일까지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유럽 순방에 나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17일과 18일 교황청을 공식 방문해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김 위원장의 뜻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 고위 외교 관리들이 오늘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3자 회동을 갖고 한반도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동에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과 쿵슈 안유 중국 외교부 부부장 겸 한반도 사무특별대표, 또 이고리 모르글로프 러시아 외무부 아태 지역 담당 차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북중러 대표들은 한반도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의 3국 간 공조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러시아 타스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모르글로프 차관과 최선희 부상이 어제 만나 2차 미북 정상회담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회동은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최근 평양 방문을 전후로 일본과 한국을 방문해 대북 공조를 논의한 뒤 이루어졌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7%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지난 7월 발표한 전망치 3.9%보다 0.2%포인트 낮은 겁니다. IMF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IMF는 보고서에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심화하는 무역 갈등을 세계 경제의 위험 요소로 지적했습니다. 또 미 금리 인상의 여파로 신흥국을 중심으로 자본 유출 우려가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IMF는 미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5%, 중국은 6.2%로 지난 7월 전망치보다 각각 0.2%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이 오늘 태국을 비롯한 메콩강 유역 국가들의 정상들이 참석하는 일본 메콩 정상회의를 도쿄에서 개최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주최한 이번 회의에는 태국과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 메콩강 유역 5개국 정상들이 참석했습니다. 일본 NHK 방송은 일본 메콩 정상들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증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상들은 회의를 마친 뒤 이 같은 협력 방안을 담은 도쿄 전략 2018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양측은 메콩 지역의 정보통신기술과 도로, 철도 등 인프라 건설 사업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지속적으로 이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밖에 일본과 메콩 5개국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군사화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고 항행의 자유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반정부 언론인이 터키에서 실종된 사건과 관련해 터키와 사우디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사우디 출신으로 미국에 망명해 있던 반정부 언론인 자말 카쇼기 씨는 지난 2일 이스탄불 주재 사우디 영사관을 방문한 이후 실종됐습니다. 사건을 조사한 터키 경찰은 카쇼기 씨가 영사관 내부에서 살해됐다는 것이 경찰의 1차 평가라면서 살인은 사전에 계획됐으며 시신은 그 이후 영사관 밖으로 옮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는 카쇼기 씨가 영사관을 스스로 떠났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타이완이 동성결혼 합법화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국민투표를 다음 달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오늘 타이완 선거 당국 관계자들을 인용해 다음 달로 예정된 지방선거 때 동성결혼 합법화와 관련한 국민투표도 함께 실시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타이완 최고법원은 지난해 5월 동성결혼을 금지한 현행법을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9일 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공지능 AI라는 표현이 이제는 크게 낯설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을 비롯한 각종 신기술이 가져올 미래,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유엔 경제사회국이 최근 2018 세계 경제사회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기술의 진보로 3D 프린터부터 재생에너지 기술, AI의 기계학습 등은 엄청난 잠재력이 있고, 이런 기술 혁신을 잘 이용한다면 인간의 건강과 번영, 환경에 큰 도움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기술은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이 첨단 기술을 사용하는 데 있어 윤리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개발도상국의 경우 이 첨단 기술의 혜택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 사회적인 불평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또 AI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의 경우 인간의 편견과 차별의식을 더 키울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따라서 보고서는 인류가 AI를 비롯한 첨단 기술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더 큰 투명성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이야기 미국사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아침을 맞은 이곳 워싱턴은 현재 기온 23도로 흐린 날씨 보이는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내일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오다가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14도, 낮 최고기온은 4도에서 2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2미터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3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8도에서 14도, 신의주는 5도에서 15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0도에서 15도, 함흥은 9도에서 16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10도에서 18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앤드류 골드가 부릅니다. 당신의 아름다운 미소와 자태, 내가 바로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라고 노래하는 That's Why I Love You 들어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예, 사우디아라비아 반체제 언론인이 터키에서 실종돼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사우디 측에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는데요. 자세한 사정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대치 여파로 세계 경제 성장률이 당초 기대보다 낮아질 것으로 국제통화기금 IMF가 내다봤고요. 또 미국 경제학자 두 명이 올해 노벨상 주인공이 된 소식까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보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인이 터키에서 실종됐다고요?
네, 사우디 반체제 언론인인 자말 아흐마드 카쇼기 전 알아랍뉴스 채널 보도국장이 지난주 터키에서 실종됐습니다. 사우디 정부가 보낸 요원들에게 암살당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중인데요. 사우디 실권자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관여를 부인했지만 사건 발생지인 터키 대통령이 사우디 측을 비난하면서 외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카쇼기 전 국장 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실종이 된 건지 사건 경위부터 좀 살펴보죠.
예, 카쇼기 전 국장은 사우디의 저명한 언론인이었는데요. 왕실 언론 고문을 지내면서 정부와 가까운 사이였지만 최근에는 왕실을 적극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러다가 신변의 위협을 받는다는 이유로 얼마 전부터 미국에 머물면서 미국의 유명한 신문인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하고 있었는데요. 지난주 화요일 터키에 있는 사우디 총영사관에 간 뒤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터키 국적인 약혼자와 혼인신고 관련 서류를 처리하기 위해서 현지에 갔던 건데요. 이후 일주일째 연락이 끊겼습니다.
네, 자, 영사관에 들어간 것까지는 확인이 됐는데 나온 걸 본 사람은 없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영사관 밖에서 기다리던 약혼자는 4시간이 지나도록 카쇼기 전 국장이 나오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터키 경찰은 이 카쇼기 전 국장이 영사관 내부에서 살해된 뒤에 시신이 옮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우디 영사관 측은 카쇼기 전 국장이 볼일을 본 뒤 제 발로 걸어 나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터키와 사우디 사이에 외교 문제가 되고 있다고요?
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어제 헝가리 방문 도중에 직접 이 문제를 거론했는데요. 그가 영사관을 떠났다는 말만으로 사우디가 이번 사건에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영사관 주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카메라가 있을 테니까 영상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터키 수사당국은 지난주 사우디 국적 15명이 터키에 입국해서 이 사건에 관여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카쇼기 전 국장의 시신을 옮긴 것으로 보이는 검은색 승합차를 터키 경찰이 추적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네, 자, 사우디 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앞서 사우디 실권자인 빈 살만 왕세자가 사건 관여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사건 다음 날 블룸버그 통신과 인터뷰했는데요. 카쇼기 전 국장이 영사관에 들어간 지 약 1시간 만에 떠났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뒤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우리도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카쇼기 전 국장이 지금 어디 있는지 사우디 정부는 아는 게 없고 현지 총영사관의 압수수색 등이 필요하다면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또 밝혔습니다. 그래서 사우디 측은 이번 주 초에 이 로이터 통신 기자들에게 영사관 건물 내부를 안내하기도 했는데요. 또 이번 주 미국 주재 사우디 대사가 다시 한번 이 사건에 관여된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네, 자, 미국 정부도 입장을 내놨다고요?
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사건 다음날 성명을 통해서 다른 주장들이 충돌하고 있는 만큼 사우디 정부가 투명하게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사건이 일주일 넘도록 장기화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어제 우려의 뜻을 밝혔는데요. 이 부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I am concerned about it. I don't like hearing about it. And hopefully that will
이번 사건에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밝히면서 누구도 진실을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곧 모든 게 밝혀질 것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는데요.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나쁜 이야기들이 돌아다니는 것은 좋지 않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네. 자, 언론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 카쇼기 전 국장이 사우디 정부 주도로 살해됐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이 사우디 실권자인 빈살만 왕세자가 비판 세력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음을 증명하는 셈이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적었습니다. 또한 최근 여성의 자동차 운전을 허용하는 등 이 개혁적인 군주의 이미지를 쌓았으면서도 여성 인권 운동가들을 잡아가둔 이 빈살만 왕실의 허상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라고 미국 언론은 짚었습니다.
네. 자, 사우디는 사실 중동에서 미국의 주요 동맹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에 세계적인 관심이 모이면서 미국이 그동안 사우디 정부를 꾸준히 지원해온 데 대한 비판도 높아지는데요. 이 뉴욕타임스에 기고하는 미셸 골드버그 씨는 미국은 사우디의 최악의 인권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란에 대항하는 명분으로 전략적 협력 관계를 유지했고 미국의 이런 태도가 이 사우디를 더 대담하게 만들었다고 적었습니다.
지구촌원에 듣고 계십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네요.
네, 올해와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3.7%를 기록할 것으로 국제통화기금 IMF가 어제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나타났습니다. 최근 주요 국가에서 소비가 늘면서 2010년, 2011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긴 한데요. 하지만 6개월 전 전망치에서 0.2%포인트 떨어진 수치입니다.
네, 전망치가 왜 떨어진 겁니까?
예, IMF 측이 몇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요. 먼저 이 주요 통상협정 두 개가 유동적이라는 점이 한 가지 이유입니다. 이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와 유럽연합 통상규칙인데요. 이 나프타의 경우 미국과 멕시코 또 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새로운 협정 골자를 타결하고 최근에 후속 조치와 의회 비준 등을 기다리고 있는 게 불안정한 요소로 평가됐고요. 또 유럽연합의 경우 내년 3월 영국이 최종 탈퇴하면서 관세 동맹 등을 맺을지 여부가 지금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그렇습니다.
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네, 미국과 중국 사이의 통상 대치가 또 다른 이유인데요.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매기는 대규모 신규 관세와 중국의 보복 관세 효과가 현실화되면 이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IMF는 전망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자동차 수출입과 주요 생산재들의 공급망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서 IMF는 이 세계 상품과 용역 교역 성장률이 당초 예상치보다 각각 떨어진 4.2%와 4.0% 들어 잡았습니다.
네. 자, 그럼 통상 대치 당사국인 이 미국과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미국과 중국 두 나라의 성장률 전망도 동시에 떨어졌습니다. 미국은 올해 2.9%, 내년에 2.5%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년 수치가 기존 예상보다 0.2%포인트 내려갔습니다. 중국의 경우 올해 6.6% 성장하고 내년에는 6.2% 성장할 것으로 IMF는 내다봤는데요. 중국의 내년 성장률도 기존보다 0.2%포인트 깎였습니다.
네, 자 기존 전망치라고 했는데 이 수치들의 기준이 뭔가요?
예, IMF가 6개월 전에 냈던 보고서 내용이 기준입니다. 매년 4월과 10월 이렇게 6개월마다 한 번씩 세계 경제 전망을 분석하는데요. 각국 재무당국자들과 경제 전문가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세계은행 등의 협조로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세계 경제의 전체적인 흐름을 짚고 각 나라별로 경제 상황도 살피는데요. 이렇게 IMF가 매년 두 차례 내놓는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는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에서도 두루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한국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6개월 전보다 떨어졌습니다. 올해 2.8% 성장하고 내년에는 2.6% 성장할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각각 0.2%포인트 또 0.3%포인트씩 4월 보고서 때보다 내려간 수치입니다. 특히 올해 한국이 2.8% 성장률로 미국의 2.9% 성장률보다 낮게 전망된 부분이 주목할 만한데요. 1980년대 이후 고속성장을 이어온 아시아 주요 신흥경제국 중에 하나였던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미국이 이번에 앞서게 되는 겁니다. 겁니다.
네. 자, 미국과 한국의 경제 사정이 이렇게 달라지게 된 배경이 뭘까요?
미국은 지금 근래 최고의 경기 호황입니다. 실업률은 역대 최저 수준이고요. 자본시장에도 자금이 넘치는 가운데 중국과의 통상 대치 외에는 이렇다 할 경제적인 악재가 없는 상황인데요. 반면 한국의 경우 고용사정 악화, 또 미국과의 금리 격차 등으로 국가 경제 전반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자, 경제학상을 끝으로 올해 노벨상 수상자 발표가 모두 마무리됐군요.
네, 미국인 경제학자 윌리엄 노드하우스, 예일대 교수와 폴 로머, 뉴욕대 교수가 올해 영예의 노벨 경제학상 공동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이 어제 기자회견으로 이 선정 소식을 발표했는데요.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One half to William D. Nordhaus. For integrating climate change into long-run macroeconomic.
요란 한손 스웨덴 왕립과학원 사무총장은 윌리엄 노드하우스 교수는 기후 변화에 관한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또 폴 로모 교수는 기술 발전을 통한 장기적 경제 성장을 연구한 공로를 인정해서 이들 두 교수를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노벨위원회는 이들의 연구가 환경과 기술을 주제로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고 경제 분석의 범위를 넓혔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자,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 어떤 학자들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올해 77살인 노드하우스 교수는 기후변화 분야 전문 경제학자입니다. 기후변화 문제를 경제학적 측면에서 장기적이고 거시적으로 분석해왔고요. 환경과 에너지, 기술 변화와 생산성 등의 흐름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해왔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노벨위원회는 노드하우스 교수가 경제와 기후 사이에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양적 모델을 처음으로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명의 수상자죠. 로머 교수, 어떤 인물인가요?
네, 올해 62살인데요. 로머 교수는 기술 혁신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 이른바 내생적 성장 이론의 선구자로 평가받습니다. 노벨위원회는 로머 교수의 내생적 성장 이론이 시장의 조건과 경제 정책의 기술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처음으로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로머 교수는 지난 2016년부터 올 1월까지 세계은행의 수석 경제학자 겸 수석 부총재도 역임했습니다.
네, 자, 영예 노벨상을 받게 된 두 사람의 소감도 좀 들어볼까요?
네, 로모 교수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I thought it was some spam call. So I wasn't expecting the prize.
네, 로모 교수는 전화를 받았는데 장난 전화로 생각해서 받지 않았다면서 이 수상자로 선정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로모 교수는 많은 사람이 환경 보호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무시하고 싶어 한다면서, 하지만 이 상이 인간은 놀랄만한 업적을 이룰 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모두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도 말했습니다. 노드하우스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에 어제 매우 영광스럽고 행복하다, 감사하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뷰렛 캐버너 신임 연방 대법관이 어제 백악관에서 선서식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캐버너 대법관은 독립적이고 편향되지 않은 대법관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여름에 에탄올이 많이 든 휘발유를 팔지 못하도록 했던 기존 규제를 없앨 계획입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다는 이 하이퍼루프 C제품이 최근에 공개됐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브렛 캐버너 연방대법관이 백악관에서 선서식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업무를 시작하기에 앞서 백악관에서 선서식을 했습니다. 지난 6일에 이 인준안이 통과된 직후에 이미 취임 선서를 하긴 했는데요. 어제 진행된 선서식은 의례적인 행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캐버너 대각관 가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 공화당 상원의원들, 현직에 있는 연방 대법관들, 그리고 지난 7월 말에 은퇴했던 앤서니 케네디 전 연방 대법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 캐버너 대법관은 전임인 케네디 전 대법관 주재 아래 선서했습니다.
네. 자, 캐버너 대법관이 정말 우여곡절 끝에 인준이 됐는데 이날 행사에서 어떤 말을 했을지 궁금하네요.
네. 캐버너 대법관은 먼저 자신이 독립적이고 편향되지 않은 법관이 될 것이라는 점을 믿어도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I was not appointed to serve one party or one interest, but to serve one nation.
네, 자신이 한 정당이나 기관이 아니라 한 나라를 위해서 뽑혔다고 캐버너 대법관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대법관 8명과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독립성을 강조한 건 인준 과정에서 불거졌던 논란을 좀 의식한 말 같네요.
맞습니다. 캐버너 대법관이 자신을 겨냥해 제기된 의혹을 다루는 이 청문회에서 이 민주당 상원의원들을 강하게 비난한 것을 두고 캐버너 대법관이 정파적인 경향을 가진 사람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 바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캐버너 대법관은 자신의 인준 과정이 논란이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Senate confirmation process was contentious and emotional. That process is over. My focus now is
또 인준 과정이 감정적이었지만 이제 모두 끝났다면서 이제는 할 수 있는 한 좋은 대법관이 되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행사에서 연설을 했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또 눈길을 끄는 말을 했습니다.
On behalf of our nation, I want to apologize to Brett and the entire Kavanaugh family for the terrible pain and suffering.
네, 끔찍한 고통을 겪었던 캐버너 대법관과 그의 가족에게 전체 미국을 대표해서 사과한다는 말입니다.
네, 역시나 인준 과정에서 불거져 또 논란을 의식한 말 같네요.
그렇습니다. 캐버너 대법관이 고등학생 시절 그리고 대학생 시절에 성폭행을 시도했거나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주장이 나와서 논란이 커지자 캐버너 대법관과 그의 가족이 크게 마음고생을 한 것을 알려졌습니다. 연방수사국 FBI까지 나서서 이런 주장들을 조사는 했는데요. 뭐 이걸 뒷받침할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연설에서 캐버너 대법관같이 나라를 위해 봉사할 사람들에 대한 검증은 공평하게 그리고 존엄성을 지켜주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캐버너 대법관 인준 과정에서 민주당이 근거 없는 공세를 펼친다 이렇게 후대에게 비난했었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도 행사에 앞서서 기자들에게 민주당을 다시 비난했습니다.
So I've been hearing that now they're thinking about impeaching a brilliant jurist, a man that did nothing wrong, a man that.
예, 연이은 거짓말로 캐버너 대법관을 올감했던 민주당이 이제는 캐버너 대법관을 탄핵하려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시도는 이 다음 달이 진행될 중간 선거에서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실제로 민주당 쪽에서 이 캐버너 대법관 탄핵 이야기가 나온 모양이네요.
그런 말이 나오긴 했는데요. 뭐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상원 법사위원회 소속인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 탄핵을 언급하는 건 성숙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다수당 자리를 찾으면 캐버너 대법관 의혹을 둘러싼 의혹을 다시 조사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 역사에서 연방 대법관이 탄핵당했던 사례가 지난 1806년에 단 한 건 있었습니다.
네.
한편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캐버너 대법관 탄핵 시도는 미국 시민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캐버너 대법관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업무를 시작한다고요?
그렇습니다. 9일, 10일 다른 대법관들과 함께 대법원에 올라온 사안 4건을 심의하는 데 참여할 예정입니다.
네, 캐버너 대법관 인준으로 이제 연방 대법원은 확실한 보수 우위가 됐군요.
그렇죠. 이 보수 성향 5명 그리고 진보 성향 4명으로 보수 우위 고도가 확고해졌습니다.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모두 공화당 대통령들이 지명했고요. 또 진보 성향 대법관들은 모두 민주당 대통령이 임명했다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
네, 이 캐버너 대법관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퇴임한 앤서니 케네디 전 대법관은 사실 연방 대법원 안에서 특이한 위치를 차지했었죠.
그렇습니다. 원래 보수로 분류가 됐었는데 근데 현안에 따라서 진보 의견에 합류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이른바 스윙보트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행정부와 공화당은 이 신임 캐버너 대법관이 이 케네디 전 대법관과는 달리 확실하게 보수 의견을 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듣고 계십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휘발유에 참가하는 에탄올 사용과 관련된 규제를 없앤다는 소식이군요.
네, 오늘 공식적으로 나올 계획인데요. 여름에 에탄올이 15% 들어간 휘발유를 쓰는 걸 금지하던 기존 규정을 없애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네, 미국에서는 보통 휘발유에 이 에탄올을 첨가하죠.
무슨 보통 한 10% 정도 에탄올이 휘발유에 들어갑니다.
예, 자 에탄올을 휘발유에 첨가하도록 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 가장 큰 이유는 역시 환경을 위해서입니다. 자동차용 에탄올을 보통 옥수수로 만들죠. 그래서 이걸 바이오연료라고 해서 깨끗한 연료를 간주하는데 휘발유에 에탄올을 넣어서 이 배기 가스를 줄임으로 해서 환경 오염도 줄이겠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기존 규정은 여름에 에탄올이 많이 들어간 휘발유 사용을 금지했던 모양이군요.
네, 규제 대상이요. 에탄올 10%가 아니라 15%, 그러니까 더 들어간 휘발유가 규제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름에는 에탄올 15%가 들어가는 휘발유에서 이 오염 물질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환경보호청 EPA가 사용을 금지한 바 있었습니다.
예, 자 에탄올이 15% 섞인 휘발유가 미국에서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 궁금하네요.
네, 지난해 미국 안에서의 가솔린 휘발유가 약 1,400억 달러치가 팔렸습니다. 그런데 예. 이 가운데 이 메탄올 15% 휘발유가 약 4억 달러치가 판매됐으니까요. 뭐 전체 매출에서는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자,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 해당 규제를 없애는 이유가 뭡니까?
네. 연료형 에탄올 사용을 증진하기 위해서랍니다. 하지만 많은 언론은 에탄올을 만드는데 필요한 옥수수를 재배하는 지역을 의식한 조처라고 지적합니다.
옥수수는 주로 미국 중서부가 주산지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농촌 지역이 바로 공화당의 중요한 지지 기반이라서 이런 지역 표심을 의식한 조처라는 겁니다. 최근에 이 트럼프 행정부가 단행한 무역전쟁 여파로 이 미국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불만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생각한 조처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트럼프 행정부는 이 에탄올 사용을 늘려서 현재 리터당 81센트에 달하는 휘발유 가격이 하락하는 효과를 기대하고도 있습니다.
네. 이 규제 해제 계획에 대한 관련 업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물론 뭐 에탄올을 만드는 업계 쪽은 환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정유 업계에서는 이 해당 조처가 이 정유 시장을 교란할 뿐더러 에탄올이 15%가 들어간 휘발유는 이 차량의 엔진에 해를 준다면서 이 조처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자, 새로운 초고속 운송수단인 하이퍼루프의 시제품이 공개됐다는 소식이네요.
네, 미국 하이퍼루프 개발사인 이 하이퍼루프 트랜스포테이션 테크놀로지사가 지난주 스페인에서 이 시제품인 킨테로1을 공개했습니다. HTT사는 킨테로1을 스페인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네, 하이퍼루프라면 기존 열차하고는 완전하게 다른 개념이죠.
그렇습니다. 이 기종 방식이 지상에 설치된 철로를 타고 이 열차가 달리는 방식으로 이용하죠. 하지만 하이퍼루프는 이 진공 상태인 원통 모양 관 안에서 열차가 운용됩니다.
네, 자, 이런 방식을 이용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열차 속도로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수치가 나옵니다. 이 킨테로1 경우에는 최고 속도가 시속 약 1200km에 달한답니다. 그러니까
예.
이 정도가 되면 한국의 서울과 부산은 20분이면 주파하고요. 650km 정도 떨어진 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부 로스앤젤레스시하고 이 캘리포니아주 북부에 있는 샌프란시스코 사이는 36분이면 주파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로스앤젤레스시에서 샌프란시스코시까지 차로 보통 8시간은 가야 하는데 36분이라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네요. 자, 그런데 이 하이퍼루프가 이렇게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원리가 뭡니까?
네, 일반 철도에서 철로에서의 속도에 한계가 있는 이유는 가장 키운 이유가 공기 저항이나 마찰 같은 저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이퍼루프에서는 이런 저항이 전혀 없죠. 열차가 다닐 원통형 관을 지금 공기가 없는 진공 상태로 만들고요. 또 열차를 살짝 띄워서 운행하기 때문에 이런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는 뭐 열차를 움직인다는 개념이 아니라 탄환처럼 그냥 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HTT사가 공개한 하이퍼루프 시제품의 이 재원이 어떻게 됩니까?
길이가 한 32m 정도 되고요. 무게가 5톤입니다. 제작하는데 26,000시간 정도 걸렸다는데요. 열차 본체는 리벳 75,000개로 고정된 탄소 섬유판 85개로 구성됐습니다. 이 시제품 열차에는 30명에서 40명 사이 승객을 태울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퀸테로1이 실제로 언제쯤 운행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네, HTT 측은 3년 안에 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작을 마친 이 시제품은 일단 프랑스에서 시험 운행을 합니다. HTT 측은 실제로 로스앤젤레스시에서 샌프란시스코시 사이에 한 노선을 운영하는데 이 퀸테로1을 100량 정도 투입해서 45초마다 출발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고 속도가 1200km에 달하지만 안전을 위해서 속도를 낮춰서 운영한다고 합니다.
네. 자, 현재 HTT사만 하이퍼루프 개발에 뛰어든 게 아니죠?
물론입니다. 미국 안에서도 보잉이나 버진 하이퍼루프 같은 경쟁 회사들이 있고요. 또 중국이나 일본, 유럽 등 세계 각지에서도 이 하이퍼루프 개발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바버라 스트라이샌드가 부릅니다. 세상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바로 그들을 돕는 사람들이 되자고 노래하는 페포 들어보시죠.
People who need people are the luckiest people in the world, where children needing special people. They're the luckiest people in the world. With one person, one very special person, soul says you are half, now you're whole. No more hunger and thirst, but first be a person who needs people. Person who needs people, people who need people are the luckiest people in the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앤드류 잭슨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동안 또 하나의 중요한 사안은 텍사스주 문제였습니다.
텍사스의 식민지 건설을 주도했던 스티븐 오스틴과 멕시코 정부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텍사스에 사는 모든 미국인들은 멕시코에 대항해서 독립을 쟁취하려는 제 뜻을 따를 거라고 믿습니다.
오스틴의 반란은 결국 실패했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하루빨리 군대를 동원해서 텍사스를 점령해야 합니다. 서두르지 않으면 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20부 앤드류 잭슨 대통령 시대.
1833년 4월 텍사스에 사는 미국인들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멕시코의 지도자인 산타나 장군에게 여러 건의 호소문을 전달했습니다. 산타나 장군은 한 가지만 제외하고 모든 요구사항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멕시코 정부와 협상을 벌여왔던 내용들은 대부분 수용하겠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텍사스를 멕시코에서 분리시켜달라는 요청은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텍사스가 멕시코에서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지금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텍사스에서는 반란의 움직임이 일고 있었습니다. 텍사스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은 스스로를 텍산이라 부르며 멕시코 관리들과 크고 작은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멕시코는 군대를 이용해 미국인들을 위협했죠. 미국인들은 멕시코군 사령관과 협상을 요구했지만 군 사령관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텍사스는 어느새 전쟁의 기운이 감돌았고요. 미국인들은 군대를 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1835년 11월, 텍사스 지역 대표들이 모여 회의를 열었습니다. 대표들은 멕시코에서 텍사스를 독립시킬 계획이 없었고, 사실상 독립에 대한 제안은 투표를 통해 이미 큰 표차로 패했던 안건이었습니다. 지역 대표들이 모인 이유는 멕시코의 산타나 장군 때문이었습니다. 텍사스 사람들에게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산타아나에게 저항하고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들은 임시 주정부를 만들고 주의 군대를 구성했고 또 한 차례 회의를 열 계획을 세웠습니다.
텍사스 지역 대표들이 또 한 차례 회의를 앞두고 있을 때 산타아나는 7천 명의 군대를 리오그란데 강 건너 텍사스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멕시코 병사들이 샌 앤토니오에 도착한 것은 2월 23일이었고요. 텍사스 군대는 알라모라고 하는 오래된 스페인 교회로 후퇴했습니다.
1836년 3월 1일 두 번째 텍사스 지역 대표 회의가 열렸습니다.
멕시코 병력이 샌 앤토니오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는 물러나거나 타협을 할 때가 아닙니다. 여기 계신 대표님들은 투표를 통해 텍사스를 자유롭고 독립적인 주권 국가로 만들자고 결의했습니다. 우리는 미국 헌법에 기초한 헌법을 만들고 우리들의 정부를 세웠습니다. 우리 텍사스의 대통령 데이빗 베넷과 샘 휴스턴 텍사스군 사령관과 함께 텍사스 독립의 그날까지 힘을 다해 멕시코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텍사스 지역 대표회의 둘째 날, 샌 안토니오에 있는 알라모에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알라모의 텍사스군 지휘관이 텍사스 사람들과 모든 미국인들에게 보내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24시간 동안 야포 공격 속에 있었지만 단 한 명의 병사도 잃지 않았습니다. 적군은 우리에게 항복을 요구했고 항복하지 않을 경우 우리를 죽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포 공격으로 적군의 요구에 대한 답을 보냈습니다. 우리의 국기는 아직도 자신 있게 휘날리고 있습니다. 저는 결코 항복하거나 후퇴하지 않을 겁니다.
텍사스 군 지휘관은 자유와 애국과 모든 미국인의 이름으로 텍사스 군대를 최대한 빨리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만약 저희 부탁에 대답이 없다 해도 우리는 싸울 수 있는 한 최대한 맞서 싸울 겁니다. 우리 텍사스 군은 개인의 명예와 국가에 대한 의무를 결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우리 군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함께 죽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알라모에서 보내온 PNG는 승리가 아니면 죽음뿐이라는 말로 끝을 맺었습니다. 회의 참석 대표들은 즉시 샌 앤토니오에 있는 텍사스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나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샘 휴스턴 텍사스군 사령관이 대표들을 막아세웠습니다.
텍사스 지역 모든 대표들께서는 그냥 여기 그대로 있는 게 좋겠습니다. 알라모를 지원하러 떠나는 것보다 텍사스 정부를 수립하는 일이 대표들이 지금 당장 해야 할 더 중요한 일입니다. 알라모는 제가 부대를 이끌고 갈 테니 대표들께서는 정부 수립에 더 속도를 내셨으면 합니다.
샘 휴스턴 사령관은 군대를 이끌고 알라모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알라모의 지원군이 도착한 건 너무 늦은 때였습니다. 멕시코 산타아나 부대는 188명의 텍사스군이 있던 스페인 교회를 점령한 상태였습니다. 전투가 끝났을 때 텍사스군은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고 휴스턴 사령관은 전 군의 후퇴를 명령했습니다.
후퇴하라! 후퇴하라! 모든 텍사스군은 멕시코군과 멀리 떨어진 북동쪽으로 후퇴하라.
텍사스의 한 부대는 신속히 이동하지 못했습니다. 산타아나는 이 부대를 함정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산타아나는 텍사스군에게 만약 항복을 한다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고 회유했고요. 이 부대는 결국 항복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 이 부대는 들판으로 행군하라는 명령을 받은 다음 총살당했습니다. 이들 중 몇 명이 살아남아서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부유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Speak Easy의 한 코너 뉴스톡입니다. 오늘 배울 표현은 preconditions인데요. 대화 한번 들어보시죠.
North Korea wanted to hold a second summit meeting, but before going into the second meeting, what should be the preconditions?
북한이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를 요청했습니다. 2차 정상회담에 앞선 어떤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할까요? condition은 조건을 뜻하고 pre는 앞선, 이전에 라는 의미의 접두사인데요. condition 앞에 pre가 붙어서 precondition, 전제 조건이란 말입니다. Before going into the second meeting, what should be the preconditions? 2차 정상회담에 앞서 어떤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할까요?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I don't know there need to be any preconditions per se. The North Koreans hate preconditions.
북한은 전제 조건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지는 않겠습니다. precondition 다음에 per se 라는 라틴어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 자체가, 그 자체로 라는 뜻입니다. I don't know there needs to be any preconditions per se. 전제 조건 자체가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다는 말인데요. The North Koreans hate preconditions. 북한은 전제 조건을 싫어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내용 복습해 볼까요?
North Korea wanted to hold a second summit meeting, but before going into the second meeting, what should be the preconditions?
북한이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를 요청했습니다. 2차 정상회담에 앞선 어떤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할까요?
I don't know there need to be any preconditions per se. The North Koreans hate preconditions.
북한은 전제 조건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뉴스톡에서 preconditions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Thanks for tuning in and see you next week.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에드 시런이 부르는 원, 단 한 사람 전해드리며 전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ell me that you turned down the man who asks for your hand. 'Cause you're waiting for me. And I know you're gonna be away a while, but I've got no plans at all to leave. Would you take away my hopes and dreams and just stay with me? Ooh, all my senses come to life. While I'm stumbling home as drunk as I have ever been, and I'll never leave again. 'Cause you are the only one, and all my friends have gone to find another place to let their hearts collide. Just promise me you'll never. Everything changes, but we'll be strangers if we see this through. You could stay within these walls and bleed, or just stay. Another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67년 10월 9일 오늘, 쿠바의 혁명가 체 게베라가 39살을 일기로 사망했습니다. 볼리비아에서 혁명을 이끄던 중 하루 전 볼리비아군에 의해 체포됐다가 결국 오늘 사살당한 것이었습니다. 1928년 아르헨티나의 로사리오 데팔레에서 태어난 체 게바라의 본명은 에르네스토 게바라로, 체는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의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이후 남미 여행을 갔다가 가난에 시달리는 민중을 보고 큰 충격을 받은 체는 민중들의 고통을 해결하는 길은 혁명을 일으키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해 1955년 쿠바로 건너가게 됩니다. 체는 쿠바에서 피델 카스트로를 만나게 되고 둘은 제국주의의 억압으로부터 남아메리카의 민중을 해방시켜야 한다는데 절대적으로 공감, 1959년 쿠바 혁명을 일으키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체는 혁명을 일으킨 지도자로 남기를 거부하고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아프리카 콩고로가 또다시 혁명에 힘을 쏟았고 혁명의 전파를 위해 볼리비아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1967년 10월 8일 제는 볼리비아 산악지대에서 볼리비아군과 싸우던 중 다리에 총을 맞고 쓰러졌고 결국 볼리비아군에 의해 체포당합니다. 그리고 하루 뒤인 1967년 오늘 제는 볼리비아 정부의 명령으로 사살당해 39살의 짧은 생을 마감합니다. 1983년 10월 9일 오늘, 버마의 수도 양곤에 있는 아웅산 국립묘소에서 전두환 대통령 일행을 겨냥한 폭탄 테러가 발생해 한국인 21명과 버마인 3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천지를 울리는 굉음과 함께 터진 폭발물로 인해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던 이범석 외무부 장관과 서석주 부총리, 한병춘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한 국무위원과 정부 고위 공직자들이 사망했고 이기백 합참의장 등 17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전두환 대통령은 서남아시아와 대양주 6개국 순방 일정 가운데 첫 방문지로 아웅산 국립묘지에 도착하기로 돼 있었지만 도착 시간이 늦어져 화를 면하게 됩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즉시 모든 방문 일정을 취소하고 급히 귀국했습니다. 폭탄 테러를 일으킨 범인들은 후에 북한 정찰국 소속 특공대원들로 밝혀집니다. 범한은 이 사건을 계기로 24년 동안 북한과 단교합니다.
매일 새벽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